말씀은 5장입니다. 5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5장 5절부터 5장 끝까지입니다.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시며 이방인의 중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 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 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을 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 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에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분해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해야 했던 이 기괴한 행동 예언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 행위 예언이라는 것이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고 했죠. 이때가 이제 약 한 2600년 전인데 지금도 사실 여전히 이런 행위 예언의 양식이 통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동일하게 자주 볼 수 있는 게 그 삭발 시위 같은 거 그죠? 예, 삭발 투쟁 이런 거. 노동조합이라든지 이 학생들이 시위할 때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특별히 남학생들을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이 막 삭발 투쟁하는 걸 보면 막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막 울분에 같이 차곤 합니다. 에스겔과 똑같이요. 에스겔도 지금 머리와 이 수염을 모두 이 트럭을 다 잘라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3년간 옷을 벗고 나체로 지내야 했습니다. 요즘에도 이 나체 시위 같은 것이 있지만 3년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 선지자들은 그 소위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그 시위 방식을 택하는 까닭 뭐 간단하죠 그죠? 말보다 강력한 인상을 남기거든요. 이번에도 임금 올려주지 않으면은 우리 죽어버리겠다 라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요 말없이 붉은 띠를 띠고 이 삭발식을 감행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모두가 보는 데서 이 신체의 무언가를 이 자른다는 행동은 엄숙하면서도 상당히 그 섬찟한 행동이지요. 미용실에 앉아가지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동은 섬찟하지 않지만 이 길거리에서 머리를 자르는 행동은 아주 섬찟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나 뭐 영국이나 할 것 없이 이 칼이나 가위를 보이는 채로 이 길에서 막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이 범죄입니다. 이 친구들과 시골로 MT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관리하는 할머니 한 분이 막 우리 수박을 잘라준다고 이 식칼을 들고 막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박집이니까 민박집들이 여러 개 붙어 있는데 관리는 이제 혼자 사니까 이 집 수박 잘라주고 저 집 수박 잘라주고 한다고 이 식칼을 들고 막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막 그 아들로 되는 아저씨가 되게 뭐라 하더라고. 아, 음악을 하지 좀 말라고 막 손님들이 있는데 막 칼 좀 그 싸고 다니라는 거지. 칼 좀 옆집 갈 때는 칼을 다시 신문지로 싸가지고 하든가 가야지. 근데 이 할머니가 여기 수박 자르고 또 옆에 학생들 잘라준다고 칼 든 채로 막 옆집 가고 이러니까 막 말리는 걸 봤습니다. 우리나라나 영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는 칼날 길이가 6cm 이상 되면 그 불법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그 마트에서 포장된 식칼을 사가지고 가는 건 해당 안 돼요. 영국은 약간 덕인데 인치로 하거든요. 영국은 3인치 이상, 7.62cm 이상 되는 칼을 가지고 소지하고 다니면은 불법입니다. 그러니 큰 가위 같은 거 막 신문지 안 싸고 막 길에서 그 들고 다니면은 안 돼요, 그죠? 그 자체가 메시지거든요. 내가 위협할 의도가 있다라는. 길에서 가위 같은 게 크고 큰 거 달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영화 감독들이 잘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죠. 이 큰 식칼이나 이 마체테 같은 칼로 이렇게 막 탁 내려치는 장면 이런 거 아마 영화에서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장면 하나가 그 미장센이죠, 그죠? 어떤 거를 보여주는 겁니까? 뭐 적어도 사랑 고백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예, 칼로 탁 내려친다는 것. 그 우리는 그 장치가 말하는 바를 영화 속에서 알아요. 아, 저게 왜 칼을 내려쳤구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강렬하다고 해서 꼭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방식이 강렬하다고 통하는 건 아니에요. 친구나 자녀에게 우리가 큰 호통을 치면은 그 효과는 강렬한 것 같죠. 소리가 일단 크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꼭 통하는 건 아니에요. 뭐 소리쳐서 통할 바에 뭐 모든 부모가 뭐 소리만 치면 되죠. 안 통해요. 막 삭발 투쟁하고요. 단식 투쟁을 하면은 그 메시지는 엄청 강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통하는 건 아니에요. 대개 뭐 어느 정도 타협하는 성에서 마무리가 되면은 다행이지 뜻을 관철시키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이 뭐 나체 시위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경범죄로 잡혀갈 가능성이 높지 뭐 그게 막 꼭 뜻이 관철되고 이렇진 않아요. 메시지는 강렬하지만 강렬하다고 꼭 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지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에스겔 선지자의 이러한 행위 예언, 머리를 자르고 한쪽으로 누워 자고 이쪽으로 누워 자고요. 뭐 똥에다가 밥을 해먹고 메시지는 강렬해요.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런데 통하진 않아요. 지난주 제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채식주의자라는 소설. 그 아내가 채식을 선포하고 가족들이 반대하니까 결국 그 이 주인공이 자기 엄마가 보는 데서 이 발목을 그어버립니다. 자살 시도를 하는 거죠. 사실 그보다 더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 자기 엄마 앞에서 그런 자살 시도라니. 저는 사실 그 소설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라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 병원에 입원한 딸을 그 병문안 가면서 엄마가 그 흑염소 챙겨갔다니까요. 흑염소. 그 한약이라고 속이고. 세상에 어느 딸이 엄마에게 그보다 강렬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나는 진짜 채식한다 하면서 손목을 탁 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러나 더 충격적인 건 엄마는 조금도 변한 게 없어요. 건강원에서 이 흑염소를 중탕해가지고 가져갑니다. 아, 저는 참 그 장면, 그 참 이래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아, 기발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도 안 통해요. 메시지가 강렬하다고 해서요. 통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그 강렬한 메시지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강팍하거든요. 더 강해요. 우리 마음이. 이 구약과 신약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구약은 오늘 본문과 같이 너무 이런 저주가 많아서 보기 싫다고 하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뭐 사랑이 느껴져서 좋다라고 하는데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 성경 딱 한번 읽은 사람이나 할 법한 말이죠. 신약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시킨 이 미친 짓에 비할 바 못되는 기이한 행동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 하이라이트가 되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히 죽는. 이거는 뭐 3년 동안 그 이사야 선지자가 뭐 옷을 안 입고 나체로 다니고 뭐 안 그러면 에스겔이 뭐 똥에 밥 해먹고 머리를 자르고 안 그러면 호세아가 창렬한 결혼을 하고 이런 일과 차원이 다른 이 미친 일입니다. 그 강렬한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 앞에 사람들이 그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메시지의 강렬함과 사람들의 회심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잘 가르쳐주지요.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를 들려줍니다. 그 부자가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죽어가지고 나사로는 보니까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딱 안겨있고 그래서 이 부자가 그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 다섯이 그 아직 밑에 땅에 빌어먹고 살고 있는데 아직 그 복음을 모르니까 이런 사실을 좀 전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그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생각했을 때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땅 위에 있는 자기 후손들, 자기 친척들에게 들려주면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이미 주어진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보통 모세 구약 성경을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의 권면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헛소리 하지 마라. 강렬한 메시지라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뭐 자기가 지옥 체험했다, 뭐 천국을 봤다 하고 이런 간증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본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예, 진짜 그런 건 시간 낭비입니다. 예, 여러분 그거 본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하등 도움될 거 없고요. 그 출처에 대한 신뢰도를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예, 그런 거 본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고는요. 메시지의 강도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이 강렬한 메시지를 보면은 메시지의 그 효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정을 봐야 합니다. 이걸 보고 막 우리도 삭발하면서 전도하자. 한쪽으로 누우면서. 안 그러면 예전에 가톨릭에서 했던 그 고행 같은 거 있죠. 지금도 이제 가톨릭 교파 중에 아주 보수적인 교파들은 이런 고행을 실행합니다. 막 채찍을 맞는다든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뭐 실제로 못 박힌다든가 아니면 뭐 실제로 맨발로 다니고 나체로 다니면서 조롱을 받는다든가 막 안 그러면 길거리에서 막 강력하게 외치는 것도 해당될 수 있겠지요. 이 성경의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에스겔을 보게 하신 것은 우리더러 너희 지금 너희 예배하는 방식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 이 전달 방식이 잘못됐다. 에스겔이 전하는 방식을 보라. 저 강력한 효과적인 방식 이 지금 방법론을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하니까 내 심정을 좀 보라는 겁니다. 내 심정을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전에도 제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제 이마에 그 상처 그 세 살 때 났다고 했죠. 흉터 가운데 있는데 계단 모서리에 찍혀가지고 그때 우리 밑에 집에 사는 아줌마가 그 제 피가 철철 나는 모습을 보고 신고 있는 슬리퍼 채로 막 저를 들쳐업고 막 그 병원까지 뛰어갔다 합니까.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 막 애기 엄마 그 애기 필요한 거 그 빨리 챙겨가지고 내 따라오라고 해놓고 예. 자기가 막 업고 이래 같이 않습니까. 뭐 지금 연락도 안 되는 아줌마지만 그 뭐 새집 살 때 뭐 아줌마하고 뭐 연락이 뭐 무슨 연락이 오래 되겠어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 그 가끔씩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인상에 얼마나 강렬하게 남았는지 그죠. 저는 뭐 기억이 없죠. 세 살 때니까 자기 아들도 아닌데 슬리퍼 신고 있던 그대로 막 저를 들쳐입고 막 병원까지 뛰어갔다고. 저는 합리적인 걸 좋아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아줌마가 그때 조금만 침착했다면 차라리 운동화를 좀 갈아 신고 나를 업고 뛰었으면 내 흉터가 조금은 작아지지 않았을까 그죠? 조금이라도 더 작아지지 않았을까. 그 슬리퍼로 뛰었으니까 얼마나 그 맞죠? 더 느리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신고 있던 슬리퍼를요 그대로 신고 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보게 되죠, 그죠? 그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머리털을 깎고요, 뭐 3분의 1은 날리고 3분의 1은 뭐 칼로 치고 뭐 이런 지금 방법론이 아니라. 거기 담긴 하나님의 심정을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방법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따라하면 안 돼요. 그 기독교를 그 질떨어지게 만듭니다. 꼭 자기 열심을 통해서 복음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 꼭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단순한 메시지를 못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 믿을만한 진화이론도 배척하면서 지구 나이가 뭐 6천년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서도 자기 자식들은 이 방사선 이용하는 뭐 MRI, CT 기구 이런 거 다루는 의사 되기 바라고 과학자 되기 바라는 그런 모순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거 쏙쏙 골라가지고 믿는 그 모순. 이런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 주고자 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신자들은 그 착각, 특별히 어려운 시기나 고난의 때가 오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 사실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많이 듣는 얘기예요. 야, 내 삶에 목사님 딱히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려는 열심이 없나 봅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줄까요? 어려움이 오도록 기도를 해줘야 됩니까? 어려움이 있어도요 사실 그런 사람 그 하나님 안 찾습니다. 5절에 뭐라 하냐니까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포위된 상태처럼 어려움에 빠뜨려 놓았다라고 합니다. 혹여나 그럼 자기에게 돌아올까 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나를 찾기는 커녕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방인보다 더 이방인같이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건강하다가 몸 아프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더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그 더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다닌다고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특별히 죽기 전에 하나님 배신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참 그 힘이 빠지는 순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녔는데 내가 도대체 왜 말년에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몹쓸 병에 걸리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이런 시설에 들어와가지고 죽음을 기다릴 줄이야. 그런 내 삶을 보면 이 하나님은 없다. 임종 직전에 그 목사 기도도 거절하고 죽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거 흠믿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들으면 얼마나 씁쓸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옆에 십자가의 강도처럼 죽기 직전이라도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현실은 오히려 부정하고 죽는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나치 전범으로 유명한 그 아이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아이만이 그 교수형에 처하기 직전에 교도관이 그 목사님이 성경 읽어주고 기도해 주겠다고 하니까 이 아이만이 거절합니다. 그럴 시간 없다. 아니 지금 교수형이 지금 매달리러 가는 사람이 무슨 시간이 없다고. 그런데 시간 쓰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엉뚱한 것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를 참 잘 볼 수 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이에요. 가장 절박하고요.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엉뚱한 것을 구합니다. 도박에 중독돼서요. 집 날리고 가족도 떠났습니다. 그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자에게. 중독에서 벗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집 날리고 뭐 가족 떠난 건 사실 그 사람한테 뭐 문제도 아니죠. 그게 뭐가 문제예요. 지금 갔다 가면 자기 삶을 통째로 뭐 잃어버릴 수 있게 생겼는데. 그런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에 그때라도 돌아서가지고 자기 삶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물론 날린 집이나 이미 떠나버린 가족을 되찾을 수는 없겠지만 자기 인생을 늦게라도 회복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마지막 올인을 합니다. 빗땡겨가지고. 미친 짓이죠. 예.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리석게. 이번 판만 이기면 집도 찾고 가족도 돌아올 줄 알고 가장 절박한 순간 그때에 가장 엉뚱한 것을 찾습니다. 올 초에 그죠? 올 초에 미국 전역에 스캔들 크게 났습니다. 입시 스캔들인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그 입시 스캔들이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뭐 수많은 대학들이 얽혀 있습니다. 뭐 영국이야 사실 뭐 공부만 잘하면 좋은 대학 가지만 미국은 뭐 체육 점수, 과외 활동 뭐 여러 개 이런 거를 많이 보는 복잡한 입학 사정제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에 체육 특기 및 과외 활동을 이용한 비리 방식이 폭로돼 가지고 아주 미국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없는 대회 만들어 가지고 동네 이상한 대회 만들어 주 가지고 입상 기록 적어 주고 이런 식으로 뭐 예일대학교도 뚫렸지 않습니까? 실제 이 과정을 거치면은 기부 입학하는 사람의 10분의 1 정도의 비용만 들이고도 자녀를 아주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은 부모들이 저런 부정을 저질렀겠습니까? 사람은 어리석기에요. 절박한 순간 가장 엉뚱한 방법을 찾습니다. 정말 절박하다면 어떤 방법? 열심히 공부하는 게 가장 탁월한 방법 아닙니까? 근데 절박한 순간, 절박한 만큼 가장 엉뚱한 대답을 찾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순간 가장 필요 없는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결코 절박하다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신앙 상태를 환경에 돌리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막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가 보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가장 적합한 순간은 없습니다. 있다면은 지금이겠죠. 지금.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찾을 때입니다. 불행하십니까? 하나님 찾을 때입니다. 부유합니까? 하나님 찾을 때라는 겁니다. 가난합니까? 하나님 찾을 때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찾기에 적합한 때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한데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이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이지요. 16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의지했던 것은 그들의 양식이었습니다. 자신의 직장이었고요. 자신의 실력이었고 자신의 재산이었습니다. 자신의 인맥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26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2600년 전 에스겔의 그 기괴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엉뚱하는 이상한 것들, 너희 절박한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가장 이상한 것들을 내려놓아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그것을 앗아가겠다. 바로 너희를 찾고 있는 것은 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정말로 머리를 삭발하는 것, 옷을 벗고 시위하는 것, 똥에 밥을 해먹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선지자, 우리가 눈에 봤을 때는 선지자들이지만 실제로 이런 이상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머리를 깎고 있고요. 하나님이 직접 옷을 벗고 있고 똥에 밥을 해먹고 있고 뭐 아내가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있고 이상한 그 선지자, 해괴한 선지자들이 하던 짓을 하던 것은 사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절박하게 너희를 찾고 있다는 거죠.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금 돌아오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돌아가겠다, 절박하면 돌아가겠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 못합니다. 필요하고 절박할 때 엉뚱한 것을 찾는 우리의 본성 때문입니다. 그러니 본문 마지막 17절이 사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최후의 통첩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화가 나면 학생한테 아유 뭐 그럴 거면 너 학교 때려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그 선생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 진짜 때려치길 바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라도 정신 차리라는 말이지.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메시지가 약할 때나요, 안 그러면 무척 강렬할 때나, 아니면 우리 삶이 평탄할 때나 절박할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그분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말을 해서 듣지 않으니 머리를 깎고, 머리를 깎고도 듣지 않으니 옷을 벗고 기괴한 행동들을 일삼으며 우리에게 다가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하여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라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존귀한 아버지께서 머리를 깎고 옷을 벗고 더럽게 밥을 해먹으며 우리 눈에 띄고자 애를 쓰며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자 하시는지, 주님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연약한 믿음으로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금씩 응답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세상 속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릴 때나 쩌렁쩌렁 강렬하게 울려 퍼질 때나 우리의 삶이 불행할 때나 행복할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